창세기 13장 5절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부활주일인데 고난주간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웃읍시다. 예.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자 하나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유학을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너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니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지 뭐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유학 가고 안 가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고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선택의 문제이죠. 내가 이러저러한 조건 속에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 또 다른 조건을 선택했을 때 맞게 될 어떤 상황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서 내가 선택을 잘하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선택을 잘 못하면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조건을 잘 살펴야 되겠다. 내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에는 나만 있습니다. 나만.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바라본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의 선택권을 줍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기엔 이 땅이 비좁다. 더군다나 나도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너도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모자르니까 목자들도 다투고 또 결국 이 일은 너와 나의 불화의 씨가 될 것 같다.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먼저 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이익과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있는 것 중에서 선택권이 먼저 있다면 무조건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가족, 그 무리 공동체의 대표적 신분이고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타고나면서 성품이 온유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롯을 조카이지만 자식과 같이 사랑해서 넓은 아량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면서 가나안을 거치고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을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그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을 자세히 아시려면 2주 전에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애굽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형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 나쁜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판별하는 조건이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권을 이양받은 후에 그 롯이 행한 모습을 보면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온 땅을 둘러보니 요단 쪽 땅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긴 하지만 아직 심판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말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것이죠. 롯이 택했습니다. 롯의 선택과 조건, 기준, 근거에도 하나님이 빠져 있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늘 위험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뱀의 유혹을 받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 그 과실,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도하다 이렇게 들어가죠.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선택이나 조건으로 삼는 내용은 늘 이렇게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판단과 선택과 근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황준규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말, 이 기도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근거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의 폭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서 흥하고 망하고 무엇을 선택해서 잘되고 잘 못되고 무엇을 선택해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해도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떵떵거리고 산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비옥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옥하고 넉넉하고 좋아서 약속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정탐꾼들이 확인했듯이 과실들이 너무나 크고 풍성하게 열려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둘이서 메고 올 정도의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죠.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니까 약속의 땅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리 약속의 땅에 너희가 부름받아서 들어와 있지만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진멸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면 약속의 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비옥하고 좋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뭐 물이 풍부하고 뭐 그 철, 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지하자원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백성, 아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그 나라, 그걸 이루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한계가 있고 불리한 조건에 사로잡혀 있고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소망이 없는 자리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면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 한국 교회의 미래를 그 진단하는 책을 봤습니다.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40년 50년 정도 후면 이대로 가면 교회는 끝이다. 첫 장부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아주 고속으로 치닫고 있어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300년 그때쯤이면 우리나라 한민족은 소멸된다. 소멸국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단선이 이겁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라는 거죠. 그 읽기만 하면 이게 처음부터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단이나 조건이나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지 이제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벤트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 그 감화와 감동이 좀 옅어져가는 것도 희미해져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논리로 쫓아 들어가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입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올라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죠. 아덴이 이제 지금의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이렇게 막 그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지식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뭔가 들을 게 있는가 보자 해갖고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를 그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조롱하고 돌아갑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증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가 변화된 거죠. 자기의 생애, 자기의 삶, 자기의 사역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와 증언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가져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 생애에 무엇을 입히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는 남포교의 유아부, 유아부에서 또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나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나 반짝반짝 작은 별 율동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지. 커가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자 하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 예식 때 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중복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하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과 조건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계와 보잘것없는 조건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에게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완성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복되다. 이 하나님만 계시면 어떠한 선택과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올해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조건을 갖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이 견디어내며 감소하게 살게 하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서 그 자리 떳떳이 지키며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